오늘따라 우리 찬양대 찬양이 전에 없이 우렁차고 은혜가 더 충만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직원회에서 이 찬양대 이 찬양을 위해서 뭘 하나 결의를 해서 그걸 붙인다고 했는데 그걸 붙여서 또 더 아주 소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의 신실한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주 듣던 말씀이면서도 좀 생소하기도 하고 알 것 같으면서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주제입니다.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주제는 이 설교 한 시간 가지고 다루기에는 상당히 무겁고 넓은 제목입니다만 이런 설교 시간이 아니면 도무지 이 말씀을 접촉할 기회가 없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지난주에 그 지문 채취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서서히 종교적 강제성을 강행하게 될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과 함께 이제 앞으로 이 종교적 강제성이 어떻게 역사가 될 것인지 이 주제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설교 도중에 제가 약속하기를 다음 설교에서는 종교적 강제성과 연관된 짐승의 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끊임없이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생활을 하지 않을 경우에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가도 지속적인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는 더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을 인간 편의주의로 변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인간 본위의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라고 하는 틀 속에 신앙을 집어넣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본위의 종교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보다는 인간적 편견과 독선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 종교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에 대해서 강요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 단계가 되면 종교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상실해버리면 이제 이 종교단체는 더 이상 종교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정치 세력보다 더 무섭고 가혹한 하나의 강제 집단으로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정말 무섭고 놀라운 역사를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또다시 어떻게 이 변질된, 변형된 종교 집단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강요하고 그 인간이 만든 원칙에 복종하도록 하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 예언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찬양대원들 화면으로 나옵니까? 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건 분명히 어떤 신앙적 강요와 강제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 짐승이 강요하는 표, 이 표를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분명히 강요되는 것이고 강제성을 띠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샅샅이 다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계속 참석하시면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세세한 성경에 나온 예언들을 함께 나누시게 되겠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지도에 나타난 비밀 부호와 비슷한 것입니다. 지도라고 하는 것은 가야 할 길을 밝히 찾아가도록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군사 지도에는 몇몇 표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표시고 저것은 무슨 표시고 그 표시가 무엇인지 알아야 가야 할 곳은 가고 피할 곳은 피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와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길을 헤치고 찾아서 마침내 하나님과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지 그 길을 안내하는 지도가 성경입니다. 지도 속에 특히 군사 지도 속에 비밀 부호가 있듯이 이 성경 속에도 비밀 부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비밀로 하지 않고 암호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까지 도착하지 못하도록 그 부호를 다 지워버립니다. 그 내용을 다 지워버립니다. 안전한 길 지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잘 살펴서 그 예언에 주의하면 안전하게 하늘까지 도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손상되지 않을 예언을 주셨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리를 잘 찾아서 하늘까지 도착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언에 대하여 무지하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시작하는 요한계시록 세미나는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관련된 분들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 시대의 길을 밝히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각각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짐승이란 무엇이냐? 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짐승과 표라는 말이 합쳐진 짐승의 표는 무엇이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다른 때도 제가 설교가 조금씩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오늘도 뭐 더 길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11시 반부터 은빛샘의 그 조선일보에서 취재가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아마 아까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조금 늦게 끝내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시 넘으면 상당히 불안하게 조금 연장을 하는데 오늘은 편안하게 그만큼 연장하겠습니다. 우선 짐승이란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짐승이 많이 나옵니다. 짐승이 과연 무엇이냐. 이 짐승에 대하여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 짐승에 대한 이해를 또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잠깐 설명을 하고 이제 짐승하고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구약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결국 사단이 패배할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시적인 상처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실 것, 이 방대한 내용이 이 한 성경절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라고 할 때 나는 그 문맥상 하나님이십니다. 너로 할 때 너는 지금 하와를 미혹하고 마침내 아담까지 미혹에 빠뜨리게 했던 뱀, 그 뱀은 결국 사탄의 매체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사탄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좀 쉽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두 번째로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싸움이 있을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일시적인 상처를 입게 되지만 뱀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입니다. 저기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들을 뭐 일일이 성경절을 다 찾진 못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일단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게 무슨 내용인가? 뱀은 사단입니다. 아시는 대로.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사단과 여자는 교회는 원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싸우겠다는 말이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결국 성경을 종합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와 원수가 될 것이다. 뱀, 사단과 여자의 후손 예수 사이에 싸움이 있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는 일시적인 상처를 입고 뱀 사단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멸망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면 됩니다. 이제. 근데 저 중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무엇의 뜻을 아직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습니까?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다른 것은 이제 다 괄호 속에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뱀의 후손이 무엇이냐. 일단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여자와 여자의 후손, 교회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건 이해가 가시죠? 사단은 어떤 세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것인가? 뱀의 후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이 뱀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도록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뱀의 후손은 과연 무엇이냐? 사단의 편에 서서 일할 이 사단의 세력은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이냐? 성경절을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쓸데없는 일들을 왜 하는가? 누가? 열방들이, 여러 나라들이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4절에 보면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따라 섬길 때에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 하나님 백성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겠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찍질하고 때로는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이 땅의 세력들은 나라들입니다. 왕들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는 이 세상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나라들은 성경의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몇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7절에 보면 짐승이 여러 마리가 나옵니다. 다니엘 7장에 짐승이 여러 번이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그 짐승에 대해서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은 무엇이라고요? 왕이라. 그리고 다니엘 7장 23절에 보면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나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속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역사를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사단의 도구는 짐승입니다.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과연 여자는 어떤 세력이 어떤 집단이 여자였는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육적 이스라엘이 시온 딸 이러한 단어로 여자로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을 여자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로는 육적 이스라엘의 의미는 끝났고 영적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여자라고 합니다. 저것이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적 이스라엘이든지 영적 이스라엘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세속의 나라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데 그 나라들은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열국, 그리고 중세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교황권. 여기까지는 다니엘 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 7장과 직접 연결되는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또 하나의 세력을 교황, 그리고 교황을 도와서 일하게 될 미국, 이것이 계시록 13장의 두 마리의 짐승으로 다시 나옵니다. 바벨론 이전에 이미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은 한 민족으로서의 역사는 애굽에서 시작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 다음에 나타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종족 12지파 중에 북쪽 북방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다 몰살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유다지파만 어떻게 간신히 남겨놓으셨습니까? 그 나머지를 다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어지고 이것은 예언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다 무엇으로 표상이 되는가 하면 짐승으로 표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괴물, 열뿔, 작은 뿔. 또 계시록 13장에는 이상하게 복잡한 짐승, 이렇게 다 짐승으로 이 세상 나라들이 표상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사단의 도구는 짐승이죠.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그럼 짐승은 이제 뭔지 아셨죠? 사단이 이용하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나라의 힘들을 말합니다. 나라들을 말합니다. 표는 무엇인가?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시가 세 번 나옵니다. 물론 다른 사소한 표시들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육적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어진 표가 하나 나오는데 창세기 17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가 육조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표시였습니다. 지금 더 이상 우리는 그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시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뭐하는?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여러분 침례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침례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 되는 표시입니다. 물론 그것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 자체가 표시가 아니고 일단은 심령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령의 음성에 접촉되는 그런 개인적 경험과 함께 내가 이제 새로 주의 백성이 되겠다는 표시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음으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표시가 있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이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문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무엇이니?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뚜렷한 상징으로 표징으로 주신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에 다시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표시는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표시를 살펴볼 때 침례받고 침례받은 교인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대단히 성서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으시고 이 안식일에 거룩한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우 뚜렷한 구원의 확증과 표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는 무엇이냐? 짐승의 표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하면 저 마지막 부분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짐승이 나타나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짐승의 표시에 대하여 나타납니다. 마지막 짐승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짐승의 표는 저 짐승과 연관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이제 이 선악의 마지막 싸움에 준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용이, 뱀이, 사단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더라. 침례를 받고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을 이 말씀 속에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마음이 더욱 강팍해질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독선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보다 더 이상하고 더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그런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고, 이 남은 자손을 공격할 준비가 이제 갖추어, 누가 이 남은 자손을 공격할 것이냐? 마지막 재림 직전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이미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런 사건이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저것보다 먼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초조하게 그렇게 긴박감을 가지고 너무 야단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역사와 예언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또 다른 하나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것은 짐승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 바로 나오는 그 짐승입니다. 아주 복잡하게 생긴 짐승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이 복잡한 짐승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의 짐승이 바로 저 짐승입니다. 저 짐승을 알아보려면 신원조회를 한두 가지 하면 금방 압니다. 그 신원조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역사를 통해서 죽게 된 상처를 입은 듯 하다가 상처가 나으니까 온 세상이 따라가고 있는 그 짐승, 그 세력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신원조회가 간단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중세를 지배하던 가톨릭의 세력은 1798년에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의 부하 볼테어라고 하는 장군이 뭐 이런저런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사이에 로마로 쳐들어가서 교황 비오 6세를 잡아갔습니다. 1000년 이상 중세 역사를 지배하던 무수한 피를 흘렸고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교황권의 세력의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 1798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가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교황의 역사는 지구상에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끝났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지금 저 지도는 로마시입니다. 로마시. 그 로마시 안에 빨간 그 왼쪽에 보면 빨간 동네가 하나 있죠. 그게 이제 바티칸이라고 하는 시고, 시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국가입니다. 주권을 가진 국가고, 각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대사를 받기도 합니다. 주권 국가입니다. 저것을 다 상실했었습니다. 이탈리아에 다 편입되었고 아무 힘도 없었는데, 1929년에 저 잃어버린 영토를 교황권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라테란 조약이 있었습니다. 1929년입니다. 저 무솔리니와 가스파리 추기경 사이에 맺은 저 조약에 의해서 이탈리아에게 소속되어 있던 저 바티칸시를 다시 교황권에게 되돌려주는 그 협정이 있었고 끝났습니다. 다시 주권을 찾은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으로 말하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을 입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당시 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 저 협정의 내용을 실은 다음에 뭐라고 기록했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상처를 낫게 함이라고 하는 침필을 첨가했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하게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음을 입었고, 그 뒤로 온 세상이 그를 추앙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인파가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력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국에 이런저런 문제를 좀 의논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상당히 깊이 알고 있는 한 분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 부시 대통령이 특별한 목적 없이 자주 바티칸에 가서 교황을 만나고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느냐고 물으면 뭘 좀 배우기 위해서 간다. 답은 그겁니다. 각 나라의 추기경들은 대통령을 능가하는 정치적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얼마나 생생한 예언의 성취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진 하나의 사인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제 거의 목적지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역사적 인용문이 있습니다만 잠깐 몇 개만 소개하면, 이 짐승이 자기의 그 권위를, 힘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그것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회가 존재하기 1000여 년 전에 거룩한 사명에 힘입어 그 날을, 그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기독교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책 16면. 사실 이 책 원래 이름은 The Catholic Mirror라고 하는, 뭐 가톨릭 미러는 거울이죠. 이런 내용의 한 부분에 나오는 이제 주제입니다만, 그 속에 이 내용이 이제 실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도 바꿨습니다. 안식일만 변경한 것이 아니고 10계명까지도 바꾸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셋째 계명이 둘째로 올라왔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네 번째 계명은 순서가 셋째로 올라오면서 주일을 지키고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책을 보시면 100% 이렇게 나옵니다. 천주교 십계명은 성경의 십계명과 다릅니다. 법까지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명은 또 둘로 나누었습니다. 빼고 고치고 나누고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성경과 교회의 전통과 관습이 상충될 때에는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위법이고 교회가 더 상위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자, 이 신부서한집 1893년 6월 1일자 발행된 이 서한집 173면에 분명히 기록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고 계명까지 바꾸어 놓은 것을 교회의 권한 혹은 교회의 권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스라고 하는 유명한 추기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는 이 변경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이 변경이 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행위는 안식일을 바꾸는 이 행위는 종교적 사물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표현이다. 얼마나 큰 권위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 레코드라고 하는 신문인지 책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기록에 아마 날짜가 나오는 거 보니까 신문 같습니다. 1923년 9월 1일자.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이다. 이 일요일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음모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또 뭐냐? 그것도 어디에 받는다고 했습니까?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표를 받는다는 게 무엇이냐? 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 아까 보셨죠?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그럼 우선 무엇을 해결해야 될까요? 오른손과 이마가 무엇인지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시편 80편 15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사야 62장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성경에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왼손이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나오는가 찾아봤더니 한 8번 나오는데 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왼손잡이가 나올 때 왼손이라는 말이 나오고 왼손이 상징적으로 쓰여지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오른손은 힘에, 때로는 행동에, 때로는 권위에 상징으로 나옵니다. 오른손은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 뭐 왼손잡이는 뭐 이외적이겠습니다만 실제로 대부분의 행위를 무엇으로 합니까? 오른손으로 합니다. 오른손은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마는 뭔가? 에스겔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이 히브리 문법에는 똑같은 말을 표현을 달리해서 강조하는 문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기에 이마가 굳다는 말이나 마음이 강팍하다는 말이나 같은 뜻을 말만 다르게 만들어서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이마가 굳고, 이마가 뭐 원래 굳지 않습니까? 여기 만져보세요. 여기 물렁물렁 한 분 계십니까? 물렁물렁 하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이건 딱, 원래 굳고 딱딱한 거예요. 실제적인 이마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마 밑에 들어있는 것이 대뇌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딱딱한가 하면은, 이 속에 있는 대뇌가 손상받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그래서 대뇌를 가장 튼튼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이마가 딱딱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것이 딱딱한지 몰라요. 저 국민학교 시절에 그 레슬링 선수 중에 김일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우리 그때 참 재밌게 봤어요, 그거. 그 이마로 상대방을 한번 이렇게 들여받으면 아무리 힘세고 굉장한 사람도 그냥 그 바닥에 넘어져요. 그렇게 이마가 강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이렇게 오다가 비틀비틀 오다가 전봇대가 보이면 왜 이렇게 길을 막고 있어 이거. 그러고 받아요 한번. 그래도 이게 안 깨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신경, 모든 것이 들어있는 대뇌를 보호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가 굳다는 말은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짐승의 표를 찍겠다, 혹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찍겠다는 것은 그 짐승의 권위에 굴복하되 실제적인 행동으로 하든지 마음속으로 그를 인정하고 경배하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표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뭐 바코드를 뭐 여기다가 집어넣고 뭐 칩을 집어넣고 뭐 손바닥에다가 칩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도록 혼란시키는 교란작전입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의 부수적인 방편으로 뭐 매매하는 일에 적용될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을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기가 어렵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제 짐승의 표, 짐승의 권위를 상징하는 일요일을 강제적인 법률로 만들어서 시행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일요일을 가리켜서 짐승의 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일요일 자체를 짐승의 표라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되는가? 이것이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지고 그 법이 강요되기 시작하고 그 법에 굴복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생계의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 작업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법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은 이제 어디서 만들어져서 확산될 것이 예언되어 있는가 하면은 미국이라는 땅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미국이 무엇을 한번 만들어서 퍼뜨려 나가면 그것은 잠시 후에 세계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기업이, 미국의 상표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도, 이 짐승의 권세를 나타내는 이 일요일 강제 휴업법도 미국에서 출발할 것이고 지금 그 사전 준비 작업이 비밀리에 혹은 가끔씩 고개를 들면서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좀 노골적으로 이것을 강요하는 준비 작업의 하나로 1998년 5월 31일에 교황이 주일 성수에 관한 교서를 3개 발표했습니다. 그 원 제목은 On Keeping the Lord's Day Holy.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대하여. 이것이 그 제목입니다. 이 교서 속에 엄청난 내용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긴 분량입니다. 이것 번역된 책이 하나 있는데 오늘 가져온다는 것이 깜빡 잊었습니다. 87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87개 항목 중에 67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요일 휴식을 통하여 사람들은 매일의 관심사와 의무들의 적당한 균형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늘 고심하는 물질적인 사물들은 영적인 가치들로 전환될 것이며 그리하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는 날인 일요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계의 경이로움을 새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게 하는 순간이 될 것이며 일요일을 대단히 선한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을 다 손 놓고 뭐 강제적으로라도 쉬어야 사람과 사람이 화목해지고 가정이 원만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해질 것이다. 얼마나 그럴듯한 명분입니까? 그러므로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 사이의 화목을 깨뜨리고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깨뜨린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세력이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그 명분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화평을 깨뜨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자들, 가정의 화목을 허물고 이 세상을 교란시키는 자들은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자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성수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투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일요일의 신성함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노동과 활동을 그만두고 영과 육의 즐거움을 얻고 필요한 휴식을 누리며 성체 성사에 참여하기 위해 일요일의 휴식을 해결하도록 그들의 양심의 명령에 따를 것이다. 강제적으로라도 일요일의 모든 일을 중단시키고 그날을 존중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존중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그날을 제정한 주권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 그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것입니다. 여기 좀 더 농도가 짙은 또 한 기록이 있습니다. 저것은 Future for America, 미국의 장래, 미국의 미래, 뭐 아마 그런 책인데 잡지 1999년 7월 자, 저 잡지에 4페이지에 나온 것입니다. 원 제목은 Apostolic and Pastoral Letter, 사도 목회 서신. 저기에 9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여섯 번째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성일, 일요일 외에 다른 어떤 나를 준수하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다른 날 예배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날을 위해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거룩한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누구의 편에 서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이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그렇고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9번 중에 7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일인 일요일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그러한 자들은 법정의 절차를 통해 양심의 자유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법의 대리자인 교황의 최고 권위에 의해 로마가 제시한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교황은 심판하는 자이기에 심판을 받을 수 없다. 이 성경의 예언은 한 치의 오차 없이 지금까지 성취되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 이런 기별을 들으면 속이 답답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긴 맞는 것 같고 저것을 생각을 안 하자니 부담이 되고 저 말씀 따라서 신앙을 잘 해보자니 내 현실하고 신앙은 너무 거리가 멀고 착잡하고 복잡한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이 길 저 길을 잘 찾아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제시하신 메시지가 예언입니다. 예언을 멸시하는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세상의 세력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별을 들을 때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세 가지 목회관을 가지고 일합니다. 제 양심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서라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죄된 인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성취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제가 그 노력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맡은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바른 길을 가르쳐서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하늘에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 중에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의 양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이 중대한 복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가끔 이러한 부담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안전하게 하늘로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한 번씩은 여러분의 삶에 전환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뭔가 잘못된 신앙이 있었으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방향을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옳은 것 같다. 똑같이 또 살고 방향은 여전히 똑같고 그리고 세 번째 제 양심의 소리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것입니다. 잘 믿느냐, 잘 못 믿느냐, 뭐 덜 믿느냐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쳐줘야 할 사명과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요한계시록 세미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강제로 구원을 해주어도 구원을 버립니다. 롯의 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소돔 고모라 성을 뛰쳐나와서 가다가 미련이 남아가지고 솜기둥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삶이 바뀌고 목표가 수정되고 우리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오기를 바랍니다. 큰 배가 커브를 도는 데는 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큰 배가 가다가 직각으로 돌 수 없는 것입니다. 상당한 거리를 두고 돌아야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의 습성과 인간의 생활 방식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새벽에 안 일어나는 사람은 몇 달을 죽을 고생을 하고 연습을 해도 새벽에 잘 못 일어나요.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에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바뀌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방향을 틀어서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니란 생각, 게으른 신앙, 실천하기를 뒤로 미루는 나태한 생활 습관들을 속히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 생활에도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